저희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한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 않는가요? 그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의 정수를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리입니다. 공회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복음의 내용에 관한 고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상히 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진리도 평가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전제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씀의 내용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증인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증거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13절을 보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서 알아서 이상히 여기며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평범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할 때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양쪽 다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 범인에게,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도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것은 평범한 사람이 죄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능력의 한계와 듣는 사람의 죄성, 그 모든 것이 겸비된 것이 전도의 어려움입니다. 죄성을 지닌 사람은 특히 학문과 지식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학문과 설득과 철학으로는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는 평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때 복음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쩌면 과분할 정도의 학식과 재력이나 지식이 있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능력과 언변과 그리고 나의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러 나온다면 복음의 능력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그릇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공회원들이 두 번째로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했던 일과 역사와 말씀들이 지금 이 병자를 고쳤던 이 현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쩌면 왜 우리의 담대함이나 나의 선한 행위나 그리고 나의 어떤 말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와 연관된 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성품을 지었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걸어갔던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어디에 연결시킬 줄을 모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사상과 나의 행동과 좋은 모든 열매들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와 떼어낼래야 뗄수 없는 그 관계를 바라보아야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조건은 무엇이냐?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세상 사람은 크리스천의 선한 행위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할 말이 있었으면 병난 사람을 아무리 줄로 세워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물리적인 어떤 기적보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더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범인이 범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비난받을 일이 없는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 세상이 우리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공회원들이 이제 의논을 하는데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예수 이름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돌려보내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좋아하고 학식과 능력을 좋아하고 우리의 열매들을 좋아합니다. 비영리 단체를 좋아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도 좋아하고 세상이 KCPC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에 끼치는 선한 행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모든 것을 사실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을 못 전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의 끼치는 영향도 좋아하지만 우리의 말씀을, 특히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선한 행위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지 자선과 착한 행실과 지혜는 복음의 메인 디쉬를 대접하는 접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의 멋진 삶이 내용물이 없는 거칠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없이 잘 살면 세상은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 오래 참으면 세상은 그것을 나의 인격으로 생각하지 선하신 하느님의 그 인격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 내가 자선을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나의 물질로 생각하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나의 삶이 비로소 천국을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모든 초점과 집중이 나에게 향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비로소 나의 삶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능력의 창문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 범인이 죄인된 다른 범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상조언으로 듣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변호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추려낸 후에 복음을 요약하여서 학문적으로 잘 전해야 하지만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다 요약화해서 설득력 있게 사람에게 맞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사업터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어떤 변증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려고 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면 또 professional ethics 그 윤리적인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막으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끼쳐진 예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요 증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는 것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은 학문과 지식과 언행 일치와 선행을 원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전도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진행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전도 대상자가 복음 앞에서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없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21절에 엉뚱하게도 이 일을 옆에서 보고 들은 관찰한 모든 무리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작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복음과 동반된 선한 행위로 치유받은 사람도 22절에 그 나이가 언급이 됩니다. 즉 복음은 그것이 능력으로 떨어질 때 총알처럼 우리는 한 사람에게 겨냥하지만 복음은 폭탄처럼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은 사람, 나의 삶을 관찰했던 사람,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먼저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련하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빈손으로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누군가가 영향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복음을 그 씨앗을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바뀐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서 그 이름을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부합하는 삶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전하고 나의 삶이 성화에 따라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